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하는 이한 주도 좋은 것으로 영접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또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충성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지나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되 이렇게 먼저 예배와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이제 힘을 다하고 새로운 시간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의 시간에 절망의 한숨과 세상의 냉기에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서 있게 하옵소서. 시작되는 한 주, 이 주일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양심이 늘 주님의 보좌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의 상급을 연결어 가는 값진 결과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 계획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들마다 순적히 이루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새로운 의미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권태와 나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앞이 캄캄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허락해 주시고 또 특별히 위험한 중에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 중에 누운 환우들의 심정을 돌보아서 외롭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오지 못했던 여러 어르신들의 삶의 형편들도 주님께서 견고히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속히 더불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들을 호전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노구를 돌보아 주시고 주일간에 소진된 몸과 마음의 힘이 하늘의 위로로 충전되게 해 주옵시고 또한 모든 당회원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교직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새로운 활력으로 그들의 영육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교회와 모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르게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게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다윗의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한해 농사를 거둬들이는 타작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 일날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해 농사 지은 것을 다 같이 수확하고 정리해서 창고에 들이려고 타작 마당을 펼쳤습니다. 부푼 꿈을 앓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매를 가려가면서 거둬들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무력으로 그들이 한 해 동안 지은 그 모든 수고를 강탈한 것입니다. 농사는 하루 이틀의 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길면 몇 년도 걸리고 짧아도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수고의 결과물을 기다렸고 노력했는데 이제 이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힘으로 그 결과를 가로챈 것입니다. 땀 흘린 보람은커녕 커다란 허무만 남았습니다. 배부른 밥상은커녕 내일 당장 끼니가 걱정입니다. 다시 수확을 하려면 수개월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시작하기도 두려운 것은 다시 힘들게 일한다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강탈을 시도할 때에 그들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라의 사람들은 지금 먹거리도 빼앗겨 버렸지만 미래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큰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진 그 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다윗의 측근 중에 누가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이 이 말을 흘려듣지 못하고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도와야 할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행동을 가까운 사람들이 말립니다. 생각해보면 그 말린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처지도 누구를 도울 처지는 전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쫓기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자신도 안정적인 거처도 없고 쌓아둔 먹거리도 없습니다. 빈궁하고 여유가 없는데 누구를 도우려 하느냐? 자기 자신이나 도우라 하는 것이 주위 측근들의 말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처지보다 이 그 일날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려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덜컥 도우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측근들은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측근들은 지금 다윗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당신은 사울의 군대도 못 당해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강한 블레셋과의 전투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분명 그들의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착할지언정 그가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거듭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블레셋과의 분쟁에 참여해서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거듭된 하나님의 응답에 결심하고 전투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조언했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로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 일날 주민 모두를 구원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큰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여유가 없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일만 해도 버거운 시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다윗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도운 그 일의 사람조차도 머물 집이 있었지만 그는 떠돌이 생활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다윗은 판단력이 흐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싸움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가진 것을 보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아갔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세상의 지혜로운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다윗을 통해서 여지없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계산 속으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했던 당위성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어떻게 진정한 왕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이 왕이 되었던 진정성은 백성을 향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탈취당하고 망년자실에 있는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그의 마음이야말로 그가 왕이 되게 했던 진정한 동력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처지를 보면서 분이 솟아내고 그들의 처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동정심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던져서 구원하고서야 이 열정이 멈춥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추대해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왕이 되어주기를 청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 우두머리들이 찾아와서 이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몸소 보여서 얻은 신뢰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백성의 필요를 채워가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팎에 문제가 있다면 단순한 이벤트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 아니면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군들 자기 자신을 값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열정이 아니면 전도와 선교는 허무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직분과 연륜도 아무런 권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설픈 봉사와 이벤트적인 기부라면 받는 사람들도 작은 마음만 내어줄 것입니다. 대강 분위기만 맞춰주면서 얻을 선물만 받아내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사역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보았을 때 내 문제보다 그 사람의 고통이 크게 보이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열정에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의 증거가 참되고 신뢰성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분과 횟수와 힘의 강성함을 자랑하는 자가 머리가 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그런 자가 리더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조차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낙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밀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생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보람과 미래와 안정을 다시 회복하고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마운 다윗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일라 사람 중에 누군가가 밀고 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고 숨어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다행히 다윗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려고 할 때에 확신이 없어서 두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이라는 사건을 마주하기 위해서도 두 번이나 기도해야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만 자신이 마음을 주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배신을 마주하는 것도 엄청난 담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준 사람의 배신을 마주하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믿었던 남편 혹은 아내의 불륜, 절친한 친구가 나에게 뒤에서 나의 뒤에서 몰래 험담하던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던 비밀을 흘리고 다니는 동료가 있을 때, 등골이 휘도록 모든 것을 주어서 도왔던 자녀가 나를 홀대할 때, 이런 일을 당하면 영혼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성의 상실을 맛보게 됩니다. 냉랭해지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착하게 헌신되게 살았는데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거듭해서 묻고 그분이 주신 답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일라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하나님의 경영이 잘못되었다는 원망심에 관계를 단절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일라 사람들을 향한 전투에 나갈 때에도 그분과 함께 걸으려 했던 것처럼 그 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마주하는 일에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당한 경험은 분명 어지간하면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의 쓴잔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이런 일에서조차 쓴뿌리를 남기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배신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개방하고 그와 함께 자신에게 다가온 이 경험을 다루어 가기로 결단하는 그 삶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에 외적인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내적인 고통에서도 해방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변화를 만듭니다. 핵심적으로 붙들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두고 살아갈 때에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모든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우리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집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당하는 상처는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에 왜곡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의 원천이 되어져서 넓고 큰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머물 때에는 우리의 인생의 희로애락의 변동성에서 해방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3절에서 다윗을 쫓는 사울의 추격이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쫓기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길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경험한 아픔과 쓰라림을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적으로 겪는 갈등과 당하는 상처도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착한 마음조차 배반당하고 분명한 정의조차도 좌절되는 굽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고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아도 속고 살고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다루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탁월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배신과 고통에서조차 능히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깃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지 못한 채 평생 어린아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공급을 통해서 영혼과 인격을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모든 일에 함께하면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매일 맛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형편만이 보이고 그렇게 자신을 위한 인생만을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문을 닫고 모든 일을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 지금 찾아온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모든 삶의 형편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조차도 필요 없이 그저 앞사라님, 하나님조차도 내 삶만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기적인 기도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새로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함께하니 그 관계에 게으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 누군가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고 때때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상처조차도 능히 다루어내며 협력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